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거실에 계시든지 공원에 계시든지 저희들을 여러분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로라 비버스이고 여기 가난아이들과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민스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광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국민학교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공원에서 참여하는 이벤트나 그리고 국민학교 아이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매주 줌 미팅으로 같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버튼 웹사이트에 있으니 beforechurch.org 웹사이트에 있으니 더 거기서 알아보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고 예배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약 18주 정도 됐습니다. 몇 달 됐죠? 오랫동안입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전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할 뿐이고 이 안에서 장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가장 복잡한 계절입니다.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목사로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토론과 의견이 소용돌이처럼 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소설인지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천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를 25명 이하의 모임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 하지만 이것이 모두 현실입니다. COVID-19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움들을 테이프로 붙이듯이 하고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뜨든 예배가 되길 노력했습니다. 첫 몇전 주는 우리에게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딘가에서 우리 팀들은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 돌보고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는 몇 가지 단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다시 열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복잡하고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과 구조를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창의력을 발휘하고 정지하는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질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속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현재 상황을 넘어 우리 도시를 사랑하는 부름을 받는 대로 우리의 도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더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비포 직원에게도 다시 계획하고 창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온라인 미팅을 하셔도 되고 뒷마당에서 모여도 좋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단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우리는 진실의 발을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의 연속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에서 이 급진적인 화해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방식으로 민족성,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순전적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오늘이 끝날 무렵에는 우리는 왕국의 원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살펴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또한 우리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파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여기 말씀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몇 가지를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되풀어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갑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걷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랑 상대하지 않는 종교적 배경을 믿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그 사람의 손님이 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도착할 때 고넬료는 힘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발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의 본능적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집니다. 유대인 종교 전통에 따르면 어떤 시기로든 이방인을 만지는 것은 불순종하다고 생각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불순한 음식을 먹고 이방인이 불순한 물질과 접촉하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죄 많은 행동에 참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손으로 만집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방인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인지 알지만 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한 일들이 최근에 배운 내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해 제가 어제 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전날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만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날에 그는 이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4시간 내에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베드로는 그의 선호도와 생각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너무 도전적이고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평범하거나 부정한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데 따라 우리의 생각도 바뀝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가 본 비전, 깨끗하고 부정한 음식이 섞인 하늘에서 내려온 시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범하거나 부정한 사람을 말하시는지 연결했을까요? 어떻게 그 꿈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연결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항상 사람들에 대한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제 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복음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을 만져서 세상 문화와 예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회에서 많은 사람의 사람들이 빼어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서 아무 과부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샤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유대인이 아닌 두 사람이 하느님을 만지신 것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자들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계속 읽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겐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대했을 때 거의 죽음에 닥쳤을 경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관련한 것이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왜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같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서입니까? 이제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반대 없이 왔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자마자 고넬료에게 설교하지 않고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초대합니다. 여기 그림 감사문이라는 대한 제 친구의 개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개비는 그가 감사문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을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과 더 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면, 잘 기울여서 듣는다면 세상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말합니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네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거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명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를 증언하기를 그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단순히 그들에게 이것은 내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역사가 영원히 기울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을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묵기를 청하였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과 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야 합니다. 이 순간 때 무엇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 수 있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현실에서 세계적인 현실로 이동할 때입니다. 이 나머지 이야기들은 바뀐 것은 이 남자의 거실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 멋집니다. 성령이 전체 집단에 갑자기 쏟아 부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이 온 것은 오순절 날인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늘의 거울상과 같습니다. 이것을 평행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로 가정에서 서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한 후에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로 갑작스럽게 성령의 부어옴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것이 놀랍고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활동하실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이 44절에서 일어난 일을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좋은 생각은 첫 오순절의 두 번째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세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어딘가에서 물을 찾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상하면서 물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며칠 머물, 며칠 동안 먹으라고 초청합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먹고 말하고 어울리고 이방인들과 유태인들이 같이 어울립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 말씀에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저는 그중 하나가 가장 우리에게 연관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아름다운 사진이 가능했던 것은 한 명의 평균 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주를 조정하도록 기꺼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원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 사이에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 움직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의 약속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것보다 훨씬 크고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실 신실함과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움직임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방을 싸고 손님이 되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없이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있을지 또는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미래의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블라디오 푸틴의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베를린의 각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에 해슬호프가 만원에게 왜 통일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KGB 요원이 서쪽의 사상이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류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 9일 동서벽이 해체되면서 그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시위자들에게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는 전화로 탱크가 마치 헝가리의 50년대, 프라그의 60년대처럼 보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탱크 사령관은 모스크바에서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 KGB 요원은 그가 봉사한 국가에 의해 버려지고 그는 그것을 대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맞서 싸울 것을 서약했습니다. 이 KGB 요원이 바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30년이 넘어진 벽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부분에 도전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에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움직이는데 초대할 때 여러분은 그 초대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 우리 모두가 집합적으로 우리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실 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펴시고 위로의 구석에서 우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